수요일 새벽 말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네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51편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1절 위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제 적어놓긴 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상황과 이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제 오늘 읽은 요 말씀의 3절부터 19절까지 요 구절을 가지고 후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병자의 회개나 치료 옛날에는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프면 뭐 민간요법을 쓰긴 썼겠지만은 중병에 걸리면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3절에서 19절까지 구절이 병자가 아플 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길 구하는 그런 시편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광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병자가 누워 있으면 신방 온 사람들, 병원 온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시편 51편에 3절에서 19절까지를 계속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구했던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우리는 무심하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뭐 인자는 긍휼이나 비슷한 말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읽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야 되는 건가요? 왜 인자하게 대하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면 우리는 뭘 근거로 이 하나님이 내게 인자를 구하시고 내게 긍휼을 주시다고 나도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근거가 없잖아요. 왜? 왜 용서해 주고 왜 이렇게 인자를 다 자유롭게 나를 대해주시고 우리를 대해주시고 긍휼을 이렇게 즉 자비를 베풀어 달라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뭘 근거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또 심지어는요 4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자 이게 또 참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주께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벨 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사람이 다윗이 주의 인자를 따라 이 말을 쉽게 번역을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시잖아요. 내 죄악을 지워 주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 이러니까 인자와 긍휼을 쉽게 내뱉는데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십계명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그럼 막연하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근거도 모르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많으신다면서 나를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네?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믿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평생을 들으셨던 그 설교와 읽었던 그 말씀이 이게 꿰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세배니까 이게 또 너무 길긴 한데, 자, 줄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이유는 십계명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떠맡겠다. 내 백성 삼겠다. 이 말, 그걸 근거로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정말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에 근거하고 율법에 근거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정을 모르면 하나님께 그냥 용서해 주세요 말하면 되는 줄 알아요. 또 조금 더 배우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 아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를 구할 수 있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큰 문제가 있어도 그 약속을 근거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한, 즉 십계명과 율법의 약속에 의한 의무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때, 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가 있어. 내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욕도 좀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좋고 이러면은 내게 잘못을 범한 사람도 내가 용서를 해줘. 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 밑도 끝도 없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건도 주일날 또 설교를 할 예정이에요. 1절만. 사실은 이게 레위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절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걸 근거로 용서해달라. 죄악을 맑게 씻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시고. 또 3절,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된대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이것도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이야기. 내가 죽기만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죽기만 범죄할 수 있느냐? 이유가 뭘까요? 자, 뒤에 보면요. 14절을 보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자기의 죄가 피를 흘린 죄예요. 그 누구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기만 범죄하는 거죠? 죽기만 범죄했단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즉, 하나님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죽기만 범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요. 살인하지 말란 말이 나오고, 도둑질하지 말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내 이웃에게 죄를 범한 거잖아요. 또내 부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부모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그 사람을 때려서 아프게 해서 폭행해서, 근데 옆에서 안 맞은 사람이 너 내게 죄를 지었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나쁜 짓을 당한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죽게 범죄하여. 근데 그게 피 흘린 죄야. 그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왜 죽게 범죄하냐면,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 그리고 그 계약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게 범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범한 죄, 이웃에게 남의 아내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뭐 등등등.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은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 십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법과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아,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구나. 이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아침에 좋았다가 1분 지나면 기분 나빴다가 점심 먹고 나면 기분도 좋아졌다가 또 밤에 잠들 땐 지쳐서 자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고 그렇게 막 흘러가요. 그러면 우리는 만난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그의 사랑을 어떻게 믿고 그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 그냥 결국은 율법으로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 뭔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고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걸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구약은 전부 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 되시고 백성됨을 전제로 해놓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란 말이 또 어렵구나. 그게 아니면 이해 못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요. 그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간단하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배워야 되고, 들으면서 또 이해해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인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4절 1말도 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어려우시다 하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순전하시다 하리요? 자, 누가 의로우며 누가 순전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말씀하셔, 근데 어려우시다. 누가 의로운 거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이 예배드리러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맞지 않게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시는 거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순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순전하다 말이 뭐냐면, 이렇게 공평하다.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아니, 참 순진하네. 그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즉 이 상황,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요. 이게 어떤 말이에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속죄하잖아요. 속죄할 때 상황이야 이게. 속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걸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워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옳으시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후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믿을 것도 없이 이건 또 왜 이야기하느냐. 왜 갑자기 어머니를 욕을 하느냐. 어머니 욕이잖아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는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어머니가 죄를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어머니를, 다윗에서 어머니를 욕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아니면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포괄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때로부터 어머니도 이미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 죄가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합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무슨 지혜를 가르치느냐? 이제 회개하여 그리고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래서 결국 이걸 깊이 알아서 이걸 느꼈어요. 그게 지혜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시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게, 즉 정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냥 똑똑해지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7절, 자 우슬초가 나오면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우슬초는 그 문설주에 피를 뿌릴 때에 우슬초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풀이에요. 풀. 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깨끗해짐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유월은 유월절에 이렇게 피를 뿌릴 때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기도나 그리고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원이 된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재를 아우행했습니다가 회개하고 속죄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 자기를 만나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리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니 꺾으신 뼈가 어떻게 즐거워요? 이 말은 이제 꺾으신 뼈란 말은 죄로 인해서 겪는 고통을 말하는 거죠. 정신적인 고통도 될 수 있지만 또 진짜로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뼈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속죄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를 완전히 그냥 제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용서함을 받게 된 걸 알 때에 이 꺾으신 뼈가 이렇게 즐거워하게 된다. 그리고 10절, 9절 주의 얼굴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또 찬양으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기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이 10절에 나오는 정직한 영은 그 예배자의 영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죄인은 자신의 영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아, 내가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영성훈련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영혼이 뭐 깨끗해지고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영은, 우리의 영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면 돼. 내 마음 먹고 내가 뭐 이렇게 오늘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좋아졌어. 야, 이거 뭐 미움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네. 야, 내 영이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정직한 영, 정직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음과 영혼, 이 표현이 있잖아요.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 마음과 영은 같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더라도 이건 분명하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내 영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자, 이것도 엄청 많은 이야기인데,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또 이거 나오잖아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까 보면 웃을 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그러면서 주의 즐거운 소리가 내 꺾은 뼈를 이렇게 주께서 꺾으신 뼈를 즐거우게 한다. 그게 바로 12절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이게 진심으로 회복한 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용삼을 받았어요. 구원의 절을 받아서. 그런데 왜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칩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냥 생각하면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왜 죄인들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속죄제를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죄를 지었는데 주께서 날 용서해 주셔서 율법대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예배법대로 하나님께 속죄로 회복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간증인 거죠. 나는 이렇게 용서함 받았어.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율법대로 하고 정결법, 성결법을 지키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라고 말하면 이제 죄인들이 그 법에 순종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온다 이 말이죠.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자, 이것도 똑같은 게 앞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왔죠?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손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의 심판의 주가 정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게 뭐로 요구해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피를 흘렸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내가 주의 의를 높이는 겁니다. 철저하게 속죄하는 예배 상황을 말하는 거고 15절 주여 내 입술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16절 9절만 보고 예배를 안 좋아하신다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왜 기뻐하시지 않으시냐, 왜 제사를 안 받으시냐, 왜 예배를 안 받으시느냐 이유는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자기가 상한 심령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배를 드려봤자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상한 심령이라는 말도 오늘 새벽이긴 한데 이거 꼭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생각할 때 이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은 생각보다는 큰 의미를 가져요. 이 상한 심령이란 말 자체는 다른 때는 뭐게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 근데 이것은 그걸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거는 자신의 자아를, 어른말로 자아를, 자신을 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뒤집어 이야기하면 자아가 꺾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속죄한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는 말은 첫 번째 단계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상한 심령이 됩니다. 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틀렸고 내 주장이 틀렸고 내가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그게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죽이긴 했나? 뭘 물건을 훔치긴 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러면 예배드리러는 다윗이나 주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음란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거나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만 예배드리러 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배드리러 오고 또 자기 동네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러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한 몇 달 동안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저번 주 사흘 전에 주일날 예배드릴 때 이런 뭐 큰 죄 지었어요? 그럼 다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상한 심령을 갈 수 있어? 난 다윗과 같이 오늘 뭐 이 시편 51편을 지었다고 말하는 다윗과 같이 여자를 건드리거나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상한 심령을 가져요? 이게 이제 결국은 생각보다는 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내 마음이 안 상해. 상한 적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왜 우리가 이해 잘 안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복 받는 게 먼저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해. 근데 레위기는 첫 번째 1장이 뭐로 말하느냐. 너희들이 속죄할 때 이렇게 딱 시작해요. 그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십계명을 어기거나 누굴 죽이나 뭐 누굴 훔치거나 이런 죄를 안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자, 이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좀 줄일게요. 자, 우리는 왜 이걸 이해 못하느냐.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이 상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왜 교회 분쟁이 생긴 줄 압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온갖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야. 찬양이 마음이 안 들어. 내 마음이 상해. 아니 예배가 기뻐하기 뭐하는 짓이야. 또 어떤 사람 이야기하다가 내 마음이 또 상해. 쥐가 뭔데 이래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받아줘. 왜?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받거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상하는 게 싫어요. 자존심 상하는 게 싫고 내 주장을 꺾는 게 싫고 내 기준을 꺾는 게 싫어요. 이게 어떻게까지 가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꺾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주장이 꺾이고 내 자존심 상하고 내 기준이 꺾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 내가 좋아야 되는 거야.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막 충만해야 돼. 그게 아니면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엄청난 오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예배가 배가 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서도 자신을 꺾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먼저 몸으로도 자신을 구부리고 접고 낮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얼굴 들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완전히 부복,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땅에 대고 하나님을 뵈야 합니다. 그게 원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네가 네 마음을 꺾을 수 있겠느냐. 자, 18, 19절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참고된 내용이라서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새벽에 좀 길게 설교했죠. 자, 결론으로 기도 제목 이겁니다. 예배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엎드리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때에 우리가 여러분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엎드리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건축과 그리고 재정 모든 걸 잘 채워달라고, 또 교회 평안을 위해서도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오윤정 집사님을 위해서도,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지붕공사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한 말하러 시작합니다. 시편 51편을 불렀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 때에 우리가 그 나 자신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엎드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